저는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해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가? 마가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 캘린더로 얘기하면은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이제 되겠는데 우리가 좀 앞서 이 구절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지켜보면 아 이게 예사롭지 않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 11장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몇번 왔다 갔다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마가복음 11장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여러 그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상당한 이 싸움이 벌어지는, 일종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내용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일주일의 사건이 연결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 시작되는 이 주간은 그냥 다른 주간과는 좀 의미가 다른, 구원 역사 속에서 이제 단 한 번 벌어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마가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가가 상당히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가뿐만은 아니고요. 마태나 누가도 비슷한 의미를 좀 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일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왕으로 또는 장수로 나타나셔서 아주 대단한 전쟁을 이끌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부터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 환영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 거죠. 거기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장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것이 그냥 평범한 그러한 이런 진군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이제 큰 어떤 전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자, 그것을 이제 엔티시페이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때의 군중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종려나무 가지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월계수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나무의 과고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려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또 그것을 앞에 깔아놓은 의미는 승리입니다. 빅토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월계수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에서는 올림픽의 승자에게 월계수 관을 씌워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를 표시하는 거니까 거기에 어떤 투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겸손함,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분명히 겸손의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언되었던 현실은 뭐냐면은 보라 내 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은 뭡니까? 공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고 계시고 이 예루살렘의 이 한 주간의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쟁을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습니다. 예, 11장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다윗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거대한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 무궁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서 누렸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공의가 있고 그 나라는 국률이 있고 그 나라는 진정한 회복이 있는 정말 희년의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신음하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실이 많이 억누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취약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병균이 정말 무방비 상태의 국가들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남반부의 가난한 나라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년이 임해야 합니다. 희년이 임해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무고한 고난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묶임을 당한 장애인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현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이 기름 부음 받은 희년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나라는 다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도래합니다.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강렬하게 소개되고 이제 전파되어 나가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 역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렬하게 임하여서 지금 역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다윗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진정한 공의와 사랑과 긍휼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자, 이 전쟁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앞서 10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드디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서 서서 가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그냥 공간적인 측면에서 앞서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처럼 장수처럼 앞장서셔서 지금 말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행군입니다. 이 행군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이해가 좀 더뎠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놀랐다 그랬습니다. Amazed 했다고 써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 또 심지어는 두려워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비장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앞뒤 좌우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가시는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얼굴을 녹과 같이 곧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진군에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따르던 그 제자들이 좀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전쟁이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가 당할 일을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전쟁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여기 아주 굉장히 모습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욕을 당하시는지, 침뱉음과 채찍질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그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싸우시는 방법은 낮아지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어주심은 비굴하게 내어주심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며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행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정치범으로 로마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다하지 않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면서 옳은 행동을 하시면서 계속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전쟁의 대상자는 그럼 누구냐? 누구를 대상해서 전쟁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치인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는 상당한 권세를 누렸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속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굉장히 중요한 부류는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거짓 종교인들. 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예수를 죽입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의 권력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말을 하셨죠. 좀 전에 읽었던 구절에. 맞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력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무례함과 그들의 악함을 여지없이 주님께서는 드러내 주시는 거죠. 숨지 않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은 싸우십니다. 끝까지 싸우시고요. 이 전쟁의 패턴은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과연 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체제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여기 시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저버리는 일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조금도 뒷걸음치지 않고. 이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전통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들을 향하여, 그 거짓된 종교 집단을 향하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하여 전쟁을 했던 바로 이러한 내용이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묵상했던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종교 공동체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신단 말인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제사를 싫어한다. 나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을 아주 경멸한다. 나는 너희가 손들어 기도할 때 너희 손에 피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피는 죄와 또 무고한 피를 흘렸던 아주 그 잘못된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죠. 저들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우상을 세워나가며 살아갔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물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폐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레미야도 이러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각하게 핍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그와 같은 선지적 전통을 계속 이어가시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인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원의 비유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그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부들은 너무나 악합니다. 이 포도원은 물론 유다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근데 그 농부들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악한 거짓 종교자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추궁할 때 주인이 보냈던 사람들을 능욕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때리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보냈지만 저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12장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시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적 전통을 이어가시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한 주간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다. 만약에 그를 너희가 그마저 버린다면 너희가 끝이다. 결국 어떡하죠?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적 전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적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하시는 분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앞과 뒤에 무화과나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주제죠. 앞에서 붙들고 뒤에서 붙들고 이렇게 쭉 붙들고 있는 지금 이슈가 무화과나무인데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이 선지적 드라마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 선지적 드라마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썼죠. 창세기 설교할 때도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현실적인 베이스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시장했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팠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보았던 것은 잎사귀가 가득 차 있는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셨죠? 왜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을까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나요? 예수님이 무심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탓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이게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바로 그 나무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은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더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바로 이 저주를 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무화과 나무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다라고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미술가가 화가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러면 화가로서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음악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작곡가로서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물론 좀 슬픈 일이죠. 목사에게 너는 더 이상 영원히 설교를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서구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목회를 안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미스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그랬어요. 뿌리채 말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잎사귀가 말라 들어갈 수는 있지만 뿌리채 말라버린 하루 만에 이러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랬죠. 여기에 베드로가 특별히 거기 생각나서 하는 말이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내용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23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산을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산입니다. 이 산, this mountain입니다. 아무 산이나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산을 들리어 무너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도 전쟁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13장에 넘어가면 또 분명하게 나오죠. 성전에 대해서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가장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 나타났던 전투적 장면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중간에 속한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고요. 성전 지경이 있죠. 성전 안뜰이 있고 박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지경으로 돌아가시는데 무엇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파는, 매매하는 곳입니다. 종교시장입니다. 종교시장. 이러한 종교시장이 성전 지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만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허락된 바로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까지는 허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이 성전을 바로 눈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성지에서 종교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단순히 종교시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그대로 연상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바로 그때 시대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니 왜 강도의 소굴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책도 팔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편의를 제공하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안에는 상당한 내부적인 부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는 이제 유월절 시기인데요. 유월절 시기에는 수많은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주인은 온통 시장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뜰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성전에 관계되어 있는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돈을 바꾸는 거는 이제 성전에 들여지는 그 성전 세를 바치는 방법이 두로의 은화폐만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러한 의미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돈을 더 불려서 받았는지 이제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하는 법을 보면요. 사람들에게는 양과 뭐 염소나 이런 소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하는데요. 이 정결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비둘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들은 딴 것을 가져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잡아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아마 많은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들을 유린하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방법들이 동원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재물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는 제사장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가져온 물건이 그들이 거부받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거 사서 써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고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실상 답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암만 얘기를 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나 구약의 성취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1절과 2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홀연히 성전에 나타나신 바로 그분, 주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놀라운 전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 전쟁의 대상자로서 같이 무너지고 같이 멸망받고 같이 결국은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수혜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야 될 자들인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결국은 뒷걸음치라고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성도의 중요한 그 성격이, 삶의 성격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부터 너무 멀어지고 고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고난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대의 기계 문명과 현대의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편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 선조들의 글을 읽으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죽음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닥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 또 그들의 삶의 라이프스팬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선배들,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보다 이미 더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칼빈보다 제가 더 오래 살더라고요, 지금. 그들은 고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멀지 않게 생각했고 당연히 이것은 성도가 받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뭐 편해지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가 되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를 뒤쫓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처럼 결정적으로 승리로 이끌어주신 전쟁을 여전히 싸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 군사들입니까? 이 시대를 전쟁의 시대라고들 많이들 표현하더라고요, 정치가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돼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기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욱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세상 권력의 잔혹함, 힘의 논리대로 약자를 착취하고 유린하는 비겁함, 거짓 종교로 진리를 흐리게 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모든 사악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 된 것을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본질 속으로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끝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추수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입문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젠 더 이상 어떤 죽음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당장 우리에게 주신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는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치르셨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부활의 증거까지 이루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사도 삼으신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공동체, 예루살렘 증거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의 핍박과 함께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전쟁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전쟁은 땅끝까지 나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리크루트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으로 증거되는 것은 협소한 지역적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쟁이 결국은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지금 퍼져나갔고 결국 그것을 위하여 주의 종들이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는 단계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비겁한 종교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겸손한 종교입니다. 세상 앞에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누린다고 아무나 특히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를 위하여 희년 선포를 위하여 자기의 자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짧은 정말 짧게밖에 나눌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싸운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싸우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힌트를 제가 좀 드린다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적어도 네 가지의 원리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10장에 예수님께서 섬김의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섬김의 원리. 10장 44절부터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인데 섬김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또 그렇습니다. 섬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의 마음이 없는 시빌리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섬김을 포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주의 종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원리, 두 번째는 뭡니까? 증인의 원리입니다. 증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10장 마지막 부분에 저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사건에 제일 감동이 되는 부분은 그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눈을 떴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떴을 때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저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그는 초대교회 유명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 위대한 신앙인 증거자가 된 이유는 그가 눈을 떠서 눈을 감았던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한 주간을 직접 목격하고 아마도 그리스도의 부활 목격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걸 증거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전도를 못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화된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렵고 어두움에 쌓여있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가운데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 정말 도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주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증거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너무 귀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시간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별 그냥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스스로 마음 깊은 곳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이 진실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장로님 한 분이 지난주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지만 오직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고 기도는 삶에 찬 능력이고 기도는 나의 영혼의 생수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코로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서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는 용서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느닷없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하여 잘 알려진 내용이고 결국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용서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핍박자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찔려 내가 어찌할꼬 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인 것을 아느냐 세상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세상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공동체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심각해진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보고 싶은 사람 교회 있다고 교회 나오지 않았던 것. 1부 예배 피해서 3부 가고 3부 예배 피해서 1부 가고 아니면 그것도 다 싫어서 영어예배 가고 그저 서로 피해서 소그룹 가기도 싫고 전도회도 가기 싫고 선교회도 가기 싫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하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상처받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 고슴도치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 그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공동체가 너무 그립습니다. 다시 만나서 허그하고 서로 악수하고 자유롭게 마음과 생각을 같이 나누고 함께 먹고 침 튀기며 싸우고 좋은 의미에서 그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때는 바로 그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아마 싸우는 바로 그 실전 속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연락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의 전쟁, 예루살렘을 향한 전쟁,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싸워야 할 우리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의 주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굳세고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들로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좀 단호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전쟁을 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섬김의 원리대로 증거의 원리대로 기도의 원리대로 용서 공동체, 사랑 공동체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싸우라고 하십니다. 주여 싸우고 또 싸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